위드 코로나보다 제로 코로나가 우월하다는 중국. SBS 베이징 특파원 김지성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중국인 차오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접경지역인 여우이관 항구를 통해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때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건강신고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차오 씨가 베트남에서 격리됐던 호텔에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발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차오 씨는 중국으로 들어와서도 격리 기간에 호텔방을 나와 친구들과 접촉했습니다. 차오 씨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17일 차오 씨에게 국경 위생 검역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위안, 우리 돈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오 씨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차오 씨와 같은 차에 탔던 승객, 호텔의 다른 투숙객 등 459명이 강제 격리돼야 했고 여우이관 세관 직원 29명도 자택 격리에 들어가는 등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1월 17일 0시부터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시민이든 아니든 베이징 밖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올 때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 등 많은 나라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한 건의 코로나19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아파트, 지역, 나아가 인구 수백만 명의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고 모든 주민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초기에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 지역 간부는 가차 없이 해고됩니다. 이런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에서 한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부터 다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퍼졌던 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이 중국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때 연속해서 10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가 지난 16일 그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파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 찬양론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7일자 보도에서 중국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흥분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썼습니다. 베이징 호흡기 질환 전문가인 왕광판은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로 정의한 뒤 과학적 전략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거대한 인구, 도시와 농촌의 격차, 부족한 의료 자원을 감안할 때 위드 코로나 정책에 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럽이나 미국이 쉽게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코로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상황도 함께 전했습니다.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이런 대조적인 상황은 중국 방역 정책을 폄하해온 외국 언론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서방 국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를 마치 유행성 감기처럼 다루면서 자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 생명에 대한 경멸이라는 겁니다. 과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관영 매체들의 평가대로 위드 코로나보다 장점이 많은 걸까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윈난성 루이리시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이리시는 8개월 사이 인구가 50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개월 동안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민이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봉쇄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를 떠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루이리 씨의 도시 기능이 지난 1년간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면서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없어 학교에서 먹고 자며 수업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루이리 씨의 전 부시장이 나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관심에 초점이 되자 중국 당국은 최근 루이리 씨 봉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우리 돈 127억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풀어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관심이 없었다면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중국도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기는 합니다. 중국 최고 호흡기 질환 전문가로 인정받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산은 치사율 1% 이하, 감염 재생산 지수 1.0에서 1.5를 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치사율은 0.1% 이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2.4 안팎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중난산 원산은 중국이 국경을 여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코로나19를 통제하는지에 달렸다며 세계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2, 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데에는 거대한 농촌과 빈곤층 사이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경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식 방역 모델의 우수성으로 과시해왔습니다. 서방 국가의 혼란스러운 민주주의보다 인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공산당 100년 역사를 평가한 역사 결의에서도 코로나19의 성공적인 통제가 공산당의 주요 공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통제 과정에서 파생되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제약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또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사회 통제가 그만큼 용이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인권, 민주주의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생명 중시를 앞세워 인권과 민주주의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이후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건 다름 아닌 방역 지침 위반이었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중국은 이미 동계올림픽에서도 폐쇄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10월 혹은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가 결정되는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베이징에선 벌써부터 내년 당대회 때까지 위드 코로나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 3년임이라는 중차대한 행사를 앞두고 사회적 통제가 용이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내려놓겠느냐. 중국 공산당이 최대 실적 중 하나로 꼽아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하겠느냐. 굳이 코로나 정책을 느슨하게 바꿔서 혼란을 자초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SBS 베이징 특파원 김지성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었습니다.